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짧지만 그 형식이나 내용, 순서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기도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라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 또 바른 자세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평범한 얘기일 수 있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부를 때에는 창조주로서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나 스스로 자존하시며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감히 이제 부를 수 없어서 이 글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적을 때 여호와나 엘로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붓을 빨고 다시 그들이 기록할 만큼 굉장히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제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또 이 기도가 합당한 건가, 그렇지 아니하는 건가 눈치를 보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만약 이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면 얘기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눈치 보지 않고 문제를 갖고 가듯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롯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그런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간절함, 끈질김 그렇게 사용됐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창피스러움, 창피한 줄 모름, 뻔뻔스러운 이런 등의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비록 이 단어의 사용에 신학적인 논란은 있지만, 무례하고 뻔뻔스러운 친구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응답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기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씀은 지금 상황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밤은 늦었고 아이들도 잠이 들었고 당시 떡 세 덩이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친구라는 관계에서도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간청함으로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도와줄 뿐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는 친구는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사실 어떤 경우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좀 내가 뻔뻔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을 줄 압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내던 사람들은 모르겠거니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다니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 붙들고 하나님 기도할 때 사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희도 안 듣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땐 좀 뻔뻔스럽기도 하고 장비스럽게 여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나의 간구에 응답할 의지도 갖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붙든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돈이 필요할 때 가끔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드릴 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형준아, 다급하게 긴박하게 그렇게 전화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좀 전화하면 좋겠다. 집에 돈을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도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좀 하고 그리고 돈 달라고만 전화하지 말고 가끔 소식도 좀 전해라. 아마 여러분들이 늘 들어하시는 말씀일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너 종종 좀 소식 좀 전하고 연락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전혀 미안해하거나 창피스러워하거나 그렇지 않고 뻔뻔스럽게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제가 이제 이걸 잘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마음을 잘 몰랐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 저희 아이 크는 것 저는 잘 몰랐어요. 성장 과정 새벽에 나왔다가 밤중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자는 것만 보고 그리고 청소년 때는 대안학교를 다녔으니까 집이 없었으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한 3개월 정도 집에 머물다 가면서 제가 한번 느껴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이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객관화시킨다 그러죠.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뭔가 해주고 싶어요. 말하기 전에 그리고 요청하기도 전에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참 철든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소 뻔뻔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갈 때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너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이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에 그냥 필요한 것만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내 아버지 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부르고 그 아버지 앞에 내 형편과 사정을 아뢰어나가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좋은 자세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세, 두 번째는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기도. 9절을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드릴 때에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로 풀어주셨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해석하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청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면 하나님을 너무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다. 이것이 간청의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고 그리고 곤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적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라도 못한단 말이냐. 바로 그 곤고함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하는 기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의 공통적인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 가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일행을 접대하게 되죠. 접대하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려십니까? 그럴 때 아니다,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그래서 45명으로 낮춥니다. 하나님, 45명이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또 5명을 더 낮춥니다. 하나님, 40명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 3-3번 여기까지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5단위로 해봐야 없으니까 10단위씩 뚝뚝 끊어서 얘기합니다.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귀하고 존귀한 분,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을 만나 뵐 기회가 있어서 부탁한다 그럴 때에 아마 3번 이상 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 성은 결국 멸망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는 이 땅에 비가 내리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환이 무려 7번째 가서야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 호피 인디언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신기한 것은 이 부족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끝까지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지속적이고 간절하게 그리고 끝까지 기도드리는 걸 왜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어차피 응답해 주실 것 같으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지루한 시간,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 제조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유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신 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다 보면 처음에 분명히 필요한 것은 이거였는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그 기도할 때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에 가려서 뭐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막 이것저것 막 구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아,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이었구나.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하면 하나님,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응답해 주시고 풀어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간절함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제, 제목,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또 어려운 일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의 쓸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면서 간청하게 하면서 내 기도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이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이라는 그 간절함의 기도를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간청하는 기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 기도의 제목이 응답도 받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세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분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단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고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성령, 성령은 좋은 것 뭐 그렇게 연결시켜도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가장 좋은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 응답을 구하는데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 그 내면 속에는 정욕으로 구하여서 정말 그것이 생명이고 살 길이고 회복될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을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져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은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한 17세쯤에 잡혀갔다니까 아마 어린 나이에 잡혀갔을 거예요. 거기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거기서 신임을 얻어서 괜찮았는데 오해를 받고 거기에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 요셉이 지내는데 여기서 또 요셉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빨리 빼내어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자기가 나가면 요셉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요셉이 30살이 되기까지. 왜 30살이냐? 애굽의 관리는 30살이 되어야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애굽의 신하들이, 대신들이 정말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또 언제까지요? 요셉이 마음에 용서함을 가지고 그 형제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총리 되겠다고 기도했나요? 그 기도 안 했어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중간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서 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면 그 집안은 칼부림 나는 거예요. 야곱이 가만히 있겠어요? 동생을 팔아버린 자기 아들들 보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참지 않죠. 그리고 이 백성을 흉년으로 인하여 이 백성을 애굽으로 오게 한 다음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보다 더 좋은 응답이 뭡니까? 그로하여금 총리 대신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의 가장 좋은 응답은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응답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복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은 뭘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시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의 응답을 어느 것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가장 귀중한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그랬죠. 예스냐, 노냐, 웨이트냐. 근데 예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우리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응답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의식 속이 없어요. 당연히 되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려요. 응답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속에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만 남아있습니까?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생각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라, 너 믿음이 장성할 때까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도, 그리고 이거는 안 된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갈 수 없다, 단호하게 막죠. 이것 자체도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응답받았다고 생각 안 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거절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회개한 기도 시편 51편을 보면 참 이분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는 자기의 위치, 이거로 인해서 왕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고 왕의 체면이 엉망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으면서 많은 사람 앞에, 신하들 앞에 다 보여줬으니까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왕위를 지켜주시고 내 명예와 위신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험한 인생 살아오면서, 그 인생 살면서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귀중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기도한 것이 뭡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에게 쫓겨다닌 동안 인생에 있어서 낙이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준 것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차원이 좀 다를 수도 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다윗. 바로 그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거기에 내 삶을 적용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이 부모 노릇이라는 그런 시를 했는데 아주 짧습니다. 부모 노릇,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남은 일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기. 짧지만 참 명쾌하게 정리를 했죠.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부모 노릇은 어떤 것이 부모 노릇이냐?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남은 일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기.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응답의 열매들이 많이 열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관심 갖고 살피시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주시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